안녕하세요. 아들레이드 호프 BP교회 모든 성도들과 방문객 여러분께 4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복된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기념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애들레이드 호프 BP교회는 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교회 설립 목사이신 에드워드 파이 목사님의 사역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은 최근 은퇴하신 티모시 키 목사님, 기영만 목사님의 사역 아래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다음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호프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곧 여러분에게 다음 목사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기념 예배 아침에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느헤미야 1장으로 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주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는 매우 바쁘고 또한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또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세상의 부와 권력 그리고 지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보다 더 큰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이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느헤미야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고대 도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지속적인 웰빙을 진심으로 염려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들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장과 또한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호프교회 상태에 대해서 어떤 깊은 관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새 목사님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이란 북쪽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적인 업무로 매우 바빴으며 특히 왕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대 많은 왕들은 적들에 의해서 독살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왕을 지키는 과정에서 독살로 죽을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너무 바빠서 먼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풍요로움이나 권력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호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담임 목사님,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 부인이 제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도 제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지만 지금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드 목사님, 또 김 목사님. 그분들은 은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대한 걱정을 당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이클 장로님이 있습니다. 또 토니 형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장로님인 마이클 장로님께서는 은퇴하시고 나서도 또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몸이 아픈 데서도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휴일을 보내지 않고 손자들과 휴일을 보내지 않고 선교에 시간을 쓰셨습니다. 토니 형제님도 은퇴하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많은 교회 사역에 관여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의 언급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분들을 당황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건한 사람의 예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좀 언급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따르도록 경건의 예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내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들레이드의 현 상황을 보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교회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에 여러 자매님들과 함께 얘기할 때 그분들이 이제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들레이드 땅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없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여러 축구 클럽에 관한 이야기들 했습니다. 또 축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 결과를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팀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오실 목사님이 혹시나 잘못된 목사님일지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과 염려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이곳에 공부하러 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온 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다음 이 40년 동안 또 이 자리에 있을 것임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 아들레이드에는 금요일에 늦게까지 쇼핑하는 날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9시까지 숍이 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니 형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케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 이 자리에 계속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사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교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호프교회의 현재 필요를 위해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제가 11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제 모든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매우 그리웠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제가 18살 때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는 몇 달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며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식욕을 잃었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향한 또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식욕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다음 목사님과 또 이 교회의 방향들을 위해서 오늘 오후에 또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겉으로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인 표시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큰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깊은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외적인 표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만하며 불만을 터뜨리거나 무관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섞여있던 무리들이 보였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외에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표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9개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에 마음이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절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일곱 별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즉 천사들,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지시한 것을 보십시오. 집사만 있고 장로와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너무나도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와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목사님을 찾는 이 과정 속에서 호프교회를 위해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았지만 그 마음은 그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다음 4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계속 찾고 계시다고 하지만 어떤 소식도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금식하며 애통하며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이 일들을 진행하도록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제 부인이, 제 아내가 사람 기념 예배 때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혼내낸다고 저에게 뭐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프교회의 성도가 아니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이제 셋째 마지막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1장 2절에 사로잡혀 남아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없이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이란 이런 곳에서 목사님들이 죽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것도 느끼지 않고 여러분의 그냥 삶을 살고 쇼핑을 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그 영광의 땅에 함께 있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염려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정말 멀리서 살았던 그 느헤미야처럼 이것이 너무나도 염려되어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런 느헤미야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2000년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십니까? 물론 이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임산부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그분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회를 함께 하시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도들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아픈 사람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의 결혼의 어떤 어려움들, 여기에 여러분이 미소로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즐기고 계셨지만 어떠한 눈물도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정말 영원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한 정말 아픈 마음, 이것에 대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모든 비참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이처럼 큰 고통과 파괴를 가져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읽으시겠지만 바빌론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 땅을 정복했던 바벨론 사람들을 전혀 탓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의 옛 백성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는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오.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호프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프교회에 주신 축복을 뺏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분자 가운데서 분란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목사님이셨던 이 교회에 대해 제가 학생이었을 때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는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분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레노베이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 그룹은 카펫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기를 원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이 카펫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에 이 교회는 두 가지, 두 개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유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까?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1학년 때 아프리카 학생들도 있었고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 학교 근처에 장로교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앉았을 때에 교회 사람들이 지를 치면서 저희 그들의 지를 치면서 여러분은 여기에 와서 환영받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학생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저를 치며 얘기할까 두려웠는데 저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벌써 분열되었습니다. 죄는 성도들을 죽입니다. 죄는 회중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복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다면 언제나 교회에 뒷좌석에 항상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항상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은 절대로 뒷좌석에 앉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장로님, 다음 주에는 앞에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폭력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는 폭력과 파괴, 비참함과 죽음은 그 죄와 그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다툼과 이혼, 별거, 학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용서의 길을 보여줍니다.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책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서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호프교회를 방문하셨다면 오늘이 저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회개하시겠습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는 없습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죽음의 근본 원인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제 아내는 저에게 항상 제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4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 바로 느헤미야를 따르십시오. 느헤미야를 본받으십시오. 그들의 예를 본받으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시간들을 또 그들분의 은퇴 시간까지 섬기는 많은 분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강단에 다시 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이 아마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프교회를 방문했던 시간들과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에게,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 아들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제 둘째 아들은 대학 시절 동안 오랜 기간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또한 제 며느리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호프교회 40주년 기념일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